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아직 자신들의 비핵화 약속에 부응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3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비핵화 목표까지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세계는 그가 유엔 안보리 결의 내에서 약속을 지키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들이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하나 혹은 두 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결과를 달성하기까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4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 등 30개국 외교장관이 참여하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밝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3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기자들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는 진전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놓고 벌이는 협상이 항상 순항할 수는 없지만 방향이 설정된 만큼 우리는 계속 진전을 이뤄야 하고 북한은 계속 비핵화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북한 모두 각자의 견해가 있지만 자신은 양측 모두에게 신뢰를 구축하고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각각 양자회동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미국이 2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보복 조치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미국산 수입품 600억 달러어치에 5%에서 25%까지 차등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세가 부과될 제품은 주로 농산품이며 금속과 화학제품 등도 포함됐습니다. 상무부는 관세 이행 여부는 미국의 행동에 달렸다며 중국은 다른 대응 조처를 취할 권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위협과 협박은 갈등만 고조시키고 모두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지난달 30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에머슨 음란가구와 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조작된 부정선거라며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짐바브웨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음란가구와 현 대통령이 50.8%의 득표로 44.3%를 얻은 제1야당 민주변화동맹의 넬슨 차미사 대표를 누르고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음란가그와 대통령은 선거 발표 이후 트위터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며 평화와 통합, 사랑 안에서 손을 잡고 모두를 위한 새로운 짐바브웨를 건설하자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차미사 후보는 선거 결과가 지연 발표된 것은 부정을 시사하는 것이고 정당하고 검증된 결과가 발표돼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앞서 1일 수도 하라레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 시위를 벌인 야당 지지자들을 군과 경찰이 강경 진압해 6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 목사 구금을 놓고 갈등이 고조됐던 미국과 터키가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싱가포르에서 메빌리트 차우시올루 터키 외무장관을 만나 여러 현안에 관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눈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우시올루 장관도 이날 터키 방송에 협박과 제재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터키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양국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터키 정부가 간첩죄로 억류한 미국인 앤드루 브룬슨 목사의 석방을 거부하자 터키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7월 미국에서 일자리 약 15만 7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이는 전망치를 밑돈 실적입니다. 실업률은 3.9%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실업률 3.9%는 지난 5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7월 미국에서는 실업자 28만 4천 명이 줄어 이달 기준으로 미국 내 실업자 수가 모두 63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영남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열려 있다면서도 현재는 계획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t a second meeting that is currently locked in or finalized. Certainly open to that discussion.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못 박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이 미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미 국방당국이 북한에서 송환된 미군 유해를 감식할 인력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신원 확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구름 조금 끼거나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9도까지 올라갑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열려 있다면서도 현재 계획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가 완전히 비핵화될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는 데는 당연히 열려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He did receive a letter. I believe he received it on August 1st. There is not a second meeting that is currently.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에 고맙고 곧 보게 되길 고대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한 논평 요청에 김 위원장으로부터 서한을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에 대한 답장을 썼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는 질문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 성명에 있는 두 사람의 약속을 언급했다고 답했습니다.
I can say that the letters addressed their commitment from their joint statement.
그러면서 이는 완전하고 총체적인 비핵화를 향해 계속 같이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조치에 만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가 비핵화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The president won't be completely satisfied until all of Korea has been denuclearized. We're going to
아울러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그동안 진전된 조치와 협력이 이어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가 전날 미국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계속해야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 감사를 전하며 서한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고 우리의 위대한 실종 전사자 유해를 집으로 보내는 작업을 시작해 감사하다며 나는 당신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당신의 멋진 서한 역시 고맙다며 곧 보게 되길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두 지도자 간의 계속된 왕래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와 미북 공동성명에 따른 약속을 진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번 주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회의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 이유는 제재 때문인 만큼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2일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일부 제재를 우회하고 의무를 따르지 않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폼페오 장관은 이번 회의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상기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다자회담에 참석하는 모든 나라는 유엔 회원국인 만큼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화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가 제재를 준수했기 때문이라며 제재의 목표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이 같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폼페오 장관은 이를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리는 오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폼페오 장관이 리용우 북한 외무상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회의에는 약 30개국의 외교장관이 참석하며 다양한 형태의 많은 교류가 이어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역내 도전과제와 다른 사안들을 논의할 공식적 혹은 약식의 만남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폼페오 장관이 많은 대화 상대를 만날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3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RF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미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등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번 ARF에는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못 박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이 미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의 상당한 감축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상원의 인식도 반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이 지난 1일 상원에서 상원 87표, 반대 10표로 가결됐습니다. 상하원이 지난달 23일 최종 수정안에 합의한 이후 26일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7,16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책정한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최종 포함됐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줄이는데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미만으로 축소하려면 그런 변화가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됐던 조항으로 최종안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해당 조항을 발의한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 의원은 당시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상원 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었지만 하원처럼 감축 하한선을 설정하진 않았었습니다. 당시 상원은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것이 상원의 인식이라고 법안에 명시했었습니다.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 의원이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상하원 합의를 거친 최종 법안에서 의회의 인식 형태로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최종 수정안 심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법안에 첨부된 설명문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협상 불가 항목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법정 구속력이 있지만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이 협상 불가라는 추가 설명문에 포함된 내용은 상원의 인식을 반영한 의원들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법안 발효 60일 이내에 북핵 역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미북 합의 도출 60일 이내에 검증 가능하게 폐기 또는 반출된 북한의 핵무기와 다른 대량 살상무기 개수를 기술한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90일마다 갱신돼야 합니다. 아울러 북핵 합의 세부 내용에 관한 검증 평가 보고서를 180일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방당국이 북한에서 송환된 미군 유해 감식할 인력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신원 확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정보를 충분히 확보해서 가족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추가 유해 발굴이 성사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켈리 베키그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 국장은 북한에서의 유해 발굴이 재개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We are guardedly optimistic that this repatriation is the first step of others to account for our missing from the Korean War.
맥키그 국장은 2일 미군 유해 송환 관련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번 송환이 다른 한국 전쟁 실종자를 확인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신중하게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에 묻힌 미군 유해를 발굴하는 것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약속 중 하나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달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 이 약속을 재확인해 고무됐다며 다음 조치와 관련해 국방부와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해 발굴 재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an opportunity for them to again be a responsible partn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ain, we work with 45 countries, some former enemies.
이어 미국은 45개 나라와 유해 발굴을 진행 중이고 이 중 일부는 과거 적대국이었다며 베트남을 예로 들었습니다. 베트남전에 따른 적대 관계가 청산되고 유해 발굴 협력이 이뤄지자 미국은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현재 두 나라 관계는 평화와 안정, 안전과 번영으로 묘사될 수 있다며 훌륭한 모범 사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맥키그 국장은 당초 예상했던 유해 200여 구 대신 55구가 전달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1990년대 초 북한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해를 송환했을 때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유해 숫자는 33구였다며 당시와 비교하면 매우 많이 돌려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not sure, but for the five years in the early 90s when they unilaterally turned over remains, the largest any one given year was 33.
DPAA 유해 감식소 소장을 맡고 있는 존 버드 박사는 이번 송환 과정에서 놀란 점은 북한 인민군이 미군 유해를 상자에 담아 미군 측에 넘겨줄 준비를 하는데 상당한 정성을 기울인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Maybe if anything surprised me, it was the great care that the North Koreans, the KPA soldiers took in packaging and preparing those remains.
이어 유해 일부는 장진호 인근인 신흥리에서 발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북한이 일방적으로 돌려준 유해도 이 지역에 묻혀 있던 것으로 실제 장진호 전투 사망자와 일치했었다는 설명입니다.
From my recollection from Wonsan is that a lot of the boxes came from a village called Sinhungri which is in the vicinity.
버드 박사는 앞으로 수주 동안 유해로부터 DNA 샘플을 채취해 유가족의 DNA와 광범위한 비교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로 일치하는 DNA를 찾으면 신속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신원을 좁혀가는데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맥키그 국장은 한국전쟁 전사자의 신원 확인 확률이 다른 전투의 전사자보다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가족 DNA는 92%를 확보하고 있지만 베트남전쟁은 87%, 2차 세계대전의 경우 4%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버드 박사는 이번 송환으로 현재 5명인 한국전쟁 유해 감시 인력을 몇 주 안에 4-5명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a dedicated project in the laboratory called the Korean War Project. And that project team is consists of five people.
한편 버드 박사는 이번에 돌아온 유해를 미국인으로 보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과거 감식소를 거친 한국전 전사자 유해와 일관성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인종별 특성과 유품 등 역시 고려한 초기 분석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남북한이 4.27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지 4일로 100일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극한 대결로 치달았던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됐지만 비핵화 협상과 종전선언 등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 상태의 완화, 일체 적대 행위 중지, 연내 종전 선언 등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0일 동안 일부 난관이나 교착 국면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큰 틀에서 비핵화, 평화시대, 남북관계 이 세 개가 뭐 순항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의 어떤 그 진전의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간의 군사와 도로, 이산가족, 개성연락사무소 등의 분야에서 분과 회담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국면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할 뿐 준비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며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너무 빠르게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라는 한계 때문에 일부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북한은 남북관계가 빨리 진척되지 않는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과 북한이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선제 행동을 요구하면서 충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미국과 북한 간 신뢰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양쪽의 동시행동을 도출하도록 그 양측을 설득하거나 일방이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일방의 확실한 대응과 보장, 보상, 조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장하는 방안이 있죠.
동국대학교의 김영현 교수는 판문점 선언 이후 지난 100일이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출발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의 긴장이나 북한의 무력 시위나 이런 것들이 일단 없었던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지난 100일이 한반도에서 했던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출발점 그런 점으로서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라고 보고요.
김 교수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100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는 5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0일간은 비핵화 평화체제를 출발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나타나거나 서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삿바싸움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과대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지금은 남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일부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미북관계나 한반도를 둘러싼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국 정부도 이 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종전선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의 종전선언 관련된 문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현재 상황들을 관리해 나가느냐
문성묵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판문점 선언의 내용 중에 군사 분야 긴장 완화 등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북한 핵 문제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남북관계 발전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문 센터장은 북한이 이런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며 지금은 불만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대로 종전 선언을 올해 안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핵 문제에 가시적인 진전이 없으면 종전 선언이 어렵다는 미국의 입장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이처럼 미국과 북한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한국의 역할에 일부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 발전이 어렵고 제재 완화도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 나올 수 있도록 만날 때마다 설득을 하고 비핵화의 진전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발전도 어렵고 북한의 문제, 북한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인식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 센터장은 이와 함께 미국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확고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은 판문점 선언이 큰 의지를 갖고 시작했지만 선언의 이행이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서로 균형이 잘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죠. 핵심적인 비핵화는 안 돼 있고 그리고 경협은 뭐 제재 때문에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상태 그렇게 지금 생각됩니다.
최 부원장은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북 관계를 견인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의 국제화가 상당히 진전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주변국들 특히 문제 해결에 열쇠를 갖고 있는 미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결단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있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한국이 미국과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최 부원장은 아울러 한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진전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는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새로운 고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제재 이후에도 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고 여전히 새 고용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위반하며 북한 노동자 입국을 허용하고 신규 고용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2일 자체 입수한 러시아 내무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이후에도 만 명 이상의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등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올해 북한 노동자에 대해 발행된 신규 고용 허가도 최소 700건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는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 허가를 전면 금지했고 2019년 말까지 모두 귀국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또 북한인을 고용하는 일부 기업들은 북한과 합작회사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역시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8월 채택된 대북결의 2371호는 북한과의 신규 합작 투자를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 투자의 경우 신규 투자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많은 관련 기업들이 오히려 투자 규모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미 정부 관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유엔 결의에 따라 해외 북한 노동자 규모는 감소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관리들은 이와 관련한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 내무부와 외교부, 또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과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는 건설 붐이 일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은 현지 업체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노동자들은 쓰러질 때까지 일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아침 7시 공사 현장에 도착한 북한 노동자들은 30분씩 두 번의 식사 시간을 제외하곤 밤 10시 혹은 자정까지 일을 합니다. 한 달 임금은 10만 루블, 미화로 1,600달러인데 이들을 고용한 하청 인력업체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인력업체 구인 광고에 게시된 노동자들의 월급은 고작 16,000에서 2,000루블. 이런 차액은 북한 해외 노동자 수익의 80% 정도가 정부로 들어간다는 미 정부의 분석과 일치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청 인력업체는 주로 북한 군부나 국영기업의 대리업체인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례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현지 기업 문서에 따르면 북한 대외건설 지도국 산하 젠코는 러시아 곳곳에서 여러 인력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젠코는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군수공업부의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혐의로 2016년 미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신문은 일부 현지 기업은 북한 노동자와 관련한 제재를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별도의 지침은 받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내년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할 계획이며 핵 문제가 잘 해결돼 제재가 완화되길 바란다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대형 부동산 회사 대표는 신문에 북한 노동자들은 마치 군인처럼 잘 훈련돼 있다며 그들과 계속 일하고 싶다고 피력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약 2만 4천 명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다양한 폭력에 노출돼 있는 북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현지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니콜 아물리나 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아물리나 전 위원장은 2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북한 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여성들을 만나고 싶다며 인권 전문가를 평양에 초청하는 것이 북한의 변화 의지를 시험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물리나 전 위원장은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26년 동안 프랑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양부 장관과 성평등 담당 장관을 지냈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지난달 30일 남녀평등권법령 공포 72주년을 맞아서 여성이 당당한 사회의 주인으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The country is one of the most repressive system in the world.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런 압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걸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특히 다양한 폭력에 노출돼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죠. 그래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가진 북한 심의에서 북한 대표단에 이런 우려를 강하게 밝히고 상황에 관해 정확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위원회가 심의 뒤에 최종 견해에서 북한 정부의 여러 권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The first recommendation is to have a holistic approach.
첫째로 권고한 게 위원회의 우려 사안에 대해 정직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폭력, 직장과 수감시설에서의 성폭력, 여성의 사회 참여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 정부는 정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여성들을 범죄자로 취급해서 재판 없이 처벌하고 폭행하는 상황에 관해서 북한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에 참석한 북한 당국자들의 답변이 아주 모호하고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ometimes they were totally denying everything. Sometimes they were more opening.
북한 대표단이 때로는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도 했고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의 국제 규범이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남녀 비율을 볼 때 왜 그렇게 많은 북한 여성이 생계를 위해 탈북하는지, 왜 여성들이 그렇게 쉽게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는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정부는 어떤 예방과 보호 조치를 취하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특히 어떻게 법을 개정하고 무엇보다 조치를 잘 실행하는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계속 북한의 후속 조치를 주시할 겁니다.
심의 후 8개월이 넘었는데 북한 정부의 변화 조짐이 좀 있습니까?
No, not precisely. We have a lot of recommendations.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북한 정부가 권고안에 대해 올해 말까지 입장과 후속 조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최종 견해에서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권고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 새롭고 구체적인 실행안을 제출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일부 탈북 여성들은 최근에 저희 VOA에 북한 여성들은 자신이 기본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조차 잘 모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정부가 그런 권리를 자세히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희은 씨를 운명으로 받아들인다고 많은 탈북 여성들은 증언합니다.
Absolutely. Absolutely. And it is a key point because
물론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북한 여성은 그런 권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불만을 나타내지도 못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에 대한 다양한 차별과 성폭행이 벌어지고 여성의 정치 참여조차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국제 규범에 맞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여성 보호법을 만들어서 국민이 이를 잘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법이 없으면 불의에 항의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엔의 여성차별 철폐 협약이 무엇인지 또 여성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잠시 설명해 주시죠.
Thank you for this question because it's a fundamental issue.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의 권리는 아주 근본적인 인류 보편적인 인권 사안입니다. 여성의 권리는 국가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여성의 권리가 신장될 때 사회는 더 평화롭고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성이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차별 없이 경쟁하고 진출할 수 있을 때 그 사회가 더 빠르게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이런 여성의 권리가 잘 보장될수록 갈등과 충돌을 막고 평화와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에 관한 차별을 막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니 북한의 여성 지도자들이 좀 더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선진국에 나와서 여성권에 관해 교육을 받을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Absolutely, because in our recommendations, the CEDAW committee.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북한 심의에 관한 최종 견해에서 여성권에 관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우리는 북한을 판결하려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도우려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의 여성 신장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법 개정 등 여러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틀리고 우리는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구촌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북한 정부가 그런 제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I think that they were not totally I don't remember specifically but
완전히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저는 유엔과 북한이 새로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 인권 상황에 관해 진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면 안 될 겁니다. 서로 선의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북한 정권이 핵과 인권 모두 아주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최대한 이득을 챙기는 게 북한의 전략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에서도 북한 대표단이 비슷한 태도를 보인 것 아닌가요?
We have to be careful. We have to be cautious because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사회와 북한 정부의 우선순위는 각각 비핵화와 제재 해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위원회에 여성 권리를 위해 좀 더 개선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와 위원들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상황을 더 개선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몰리나 전 위원장님은 과거 국제노동기구 ILO의 프랑스 정부 대표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국제노동 기준을 볼 때 북한 여성들의 근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Yes, and not only they are under control, but they are in charge of a lot of
북한 여성들은 통제를 받을 뿐 아니라 수많은 노동을 해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집에서도 일하고 밖에서도 돈을 벌고 일을 해야 합니다. 국가 동원에도 나가야 합니다. 장마당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법적 보호를 받으며 돈을 버는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국제 노동 기준으로 볼 때 이런 북한 여성들의 노동권 침해와 혹사는 아주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북한 정부는 이런 여성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작업 환경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에스토니아와 함께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국회의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장관도 두 번이나 지내신 정치인으로서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Difficult for me to respond to that because I'm not in charge for the time.
외교 사안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프랑스는 세계 어디서든 대화의 촉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북한과도 일부 교류를 지속해 왔고 인도적 지원도 과거에 지속했습니다. 동시에 프랑스는 인권 침해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대응해왔고 전 세계 인권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심각한 인권 침해는 수교의 강한 걸림돌로 오랫동안 작용해왔습니다. 아마도 그런 기조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켜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요.
끝으로 북한 여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I would like to say just keep hope. Because everybody wants the best for this country.
희망을 계속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북한의 변화를 바라고 돕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인적 교류와 대화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에서 여성의 권리가 우선순위로 다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많은 나라를 방문하는데 북한도 방문해서 여성 지도자들과 교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인권 전문가를 평양으로 초청하는 것은 변화의 의지를 시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여성 차별 철폐 협약과 프로그램에 북한의 청년들도 참여하는 날이 오길 고대합니다.
니콜 아몰리나 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장으로부터 북한 여성들의 권리 개선 방안에 관해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은 여전히 이론의 영역이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옛 소련의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데다 충분한 실험도 거치지 않아서 작동 여부에 회의적이라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시험 발사 동결만으로도 실전 배치 위험을 제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과학자 연대의 미사일 전문가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시설에 대한 여러 위성 사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폐기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일부에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미사일 발사 실험 없이도 역량 개선이 가능합니까?
So they're in the position of having had a successful test of the Hwasong-15. So sort of in principle that's
북한은 화성 15형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작동하는 듯한 설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시험 발사 없이 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게 핵심입니다. 부품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발사 실패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여부 등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북한은 이론적으로는 작동이 가능한 ICBM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추가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된 미사일 시설의 확장 혹은 폐기 움직임만을 가지고 역량 개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No, and it's actually quite interesting. I mean, as long as they no longer, you know, are no longer doing flight tests of these missiles.
그렇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 유예를 이어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시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는 것이죠. 북한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엔 군사용 위성뿐이었지만 이제는 민간 위성으로도 관측이 되고 있죠. 따라서 의도적으로 일부 활동이 지속되는 걸 알려서 일방적인 포기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이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서 엔진 시험대 등을 해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엔진 시험대 해체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Well, we know for example that they have destroyed the test stands at their Sohai facility.
Mm-hmm.
북한이 서해 발사장에 있는 엔진 시험대와 건물 한 동을 해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장은 원래 위성 발사를 위해 사용됐는데 활동을 일부 줄였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평양 인근 산암동 시설에서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는 움직임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북한이 엔진 시험대를 해체하며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된 위성 발사 기술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서 이를 폐기하는 쇼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사일 추가 실험 동결을 통해 북한 미사일에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제한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Well, again, it's a little ambiguous because, as I say, since North Korea did have a successful launch of this of the Hwasong-15, and
조금 애매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화성 15형 ICBM과 핵무기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를 결합할 수 있겠죠. 미국은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핵무기 탑재 미사일 발사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제가 김정은이라면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않은 지금의 미사일을 실제 공격에 사용할 자신이 없을 겁니다. 일종의 교착 상태인 것이죠. 핵미사일 실험 동결은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좋은 조치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두 차례의 엔진 시험만을 통해 화성 14, 화성 15형 ICBM 발사에 연이어 성공한 것을 매우 이례적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실제로는 ICBM 개발 기술이 없으며 다른 곳에서 구입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re's very little doubt at this point because if, you know, people have looked at this fairly carefully that these missiles almost certainly
북한 미사일의 옛 소련 부품이 거의 확실히 사용됐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옛 소련 엔진이 사용됐다고 보는데요. 북한이 미사일 전체를 구입했는지 아니면 부품만 구입해서 미사일을 자체 조립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습니다. 부품을 구입해 조립했다는 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이 미사일은 북한의 독자적인 미사일이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보유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매우 적은 수의 미사일만을 보유했기 때문에 한번 크게 터뜨린 뒤에 선행을 베풀듯이 추가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쏠 미사일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북한이 1990년대 초에 많은 미사일 관련 부품을 구했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보유했는지는 불행히도 알 수 없습니다.
미사일 부품을 외부로부터 구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 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 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까?
Well, you know, there's belief and actually relatively strong evidence that North Korea had access to some of the Russian missile designers.
북한이 러시아 미사일 기술자들과 접촉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일이고 아마 이후에도 접촉이 있었을 겁니다. 미사일 개발에 나섰던 기술자들을 통해서 정보를 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미사일이라는 것은 꽤 오래된 기술이고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습니다. 엔진이나 터보 펌프와 같은 부품을 만들긴 매우 어렵지만 미사일 본체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모든 부품을 작동 가능한 미사일로 제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저는 북한이 소련 부품과 전문가를 통해서 미사일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차례의 엔진 시험만을 통해 ICBM 발사에 성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Well, usually at the beginning of one of these programs, you see a number of failures. And again, you know, if you sort of looked at the
일반적으로 개발 초기 단계에는 많은 실패를 거칩니다. 특정 부품이 다른 부품보다 더욱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 소련이 이미 여러 차례 실험을 했기 때문에 작동할 것으로 확신하는 엔진이 있다면 미사일 발사 실패의 큰 요소를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운이 작용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기술적 도움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험을 많이 하고 이를 통해서 신뢰성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는 이론적인 역량에 불과하지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사일 실험 동결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뜻이군요.
Yeah, I mean, so if you ask me, you know, do I feel better in a world with this self-imposed
네, 그렇습니다. 만약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이후에 과거보다 더욱 안전해졌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답할 겁니다. 물론 검증이나 추가 미사일과 핵물질 생산 금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동결 상황이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좋은 첫 조치라고 봅니다.
네,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로부터 북한 미사일 시설의 움직임과 역량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구름 조금 낀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35도입니다. 남포 아침 기온 27도, 낮에는 35도, 신의주 아침 기온 28도, 낮 기온은 34도, 중강 아침에는 23도, 낮에는 36도, 강계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은 3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조금 꼈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7도, 낮 최고 34도. 개성 아침에는 27도, 낮에는 34도. 사리원, 아침에는 27도, 낮 기온은 3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6도, 낮 최고 기온은 39도까지 올라갑니다. 심포 아침에는 26도, 낮 최고 38도. 해산 아침 23도, 낮은 35도. 장전 아침에는 28도, 낮 최고는 37도. 성진 아침 25도, 낮 기온 35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30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와 서해상 모두 구름 조금 끼겠고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북부 해상도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아직 자신들의 비핵화 약속에 부응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3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비핵화 목표까지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약속을 했다며 세계는 그가 유엔 안보리 결의 내에서 약속을 지키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들이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하나 혹은 두 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결과를 달성할 때까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4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 등 30개국 외교장관이 참여하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밝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3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기자들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는 진전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놓고 벌이는 협상이 항상 순항할 수는 없지만 방향이 설정된 만큼 우리는 계속 진전을 이뤄야 하고 북한은 계속 비핵화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북한 모두 각자의 견해가 있지만 자신은 양측 모두에게 신뢰를 구축하고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각각 양자 회동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6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미국이 2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보복 조치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미국산 수입품 600억 달러어치에 5%에서 25%까지 차등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세가 부과될 제품은 주로 농산품이며 금속과 화학 제품 등도 포함됐습니다. 상무부는 관세 이행 여부는 미국의 행동에 달렸다며 중국은 다른 대응 조처를 취할 권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위협과 협박은 갈등만 고조시키고 모두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지난달 30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에머슨 음란가구와 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조작된 부정선거라며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짐바브웨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음란가구와 현 대통령이 50.8%의 득표로 44.3%를 얻은 제1야당 민주변화 동맹의 넬슨 차미사 대표를 누르고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음란가구와 대통령은 선거 발표 이후 트위터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며 평화와 통합, 사랑 안에서 손잡고 모두를 위한 새로운 짐바브웨를 건설하자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차미사 후보는 선거 결과가 지연 발표된 것은 부정을 시사하는 것이고 정당하고 검증된 결과가 발표돼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앞서 1일 수도 하라레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 시위를 벌인 야당 지지자들을 군과 경찰이 강경 진압해 6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 목사 구금을 놓고 갈등이 고조됐던 미국과 터키가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싱가포르에서 메빌리트 차우쇼울루 터키 외무장관을 만나 여러 현안에 관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눈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우쇼울루 장관도 이날 터키 방송에 협박과 제재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터키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양국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터키 정부가 간첩죄로 억류한 미국인 앤드루 브런슨 목사의 석방을 거부하자 터키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7월 미국에서 일자리 약 15만 7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이는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입니다. 실업률은 3.9%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실업률 3.9%는 지난 5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7월 미국에서는 실업자 28만 4천 명이 줄어 이달 기준으로 미국 내 실업자 수가 모두 63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